오늘 복 있는 울음, 벅찬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두어 달 전에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복을 설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로 충분히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팔복에 대해서 첫 설교를 할 때 팔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팔복은 복받은 사람, 복받는 여덟 가지 비결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여덟 가지 특징입니다. 괜찮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팔복은 복받는 여덟 가지 비결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여덟 가지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여덟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신구약의 메시지를 통틀어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외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고아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복은 복받는 여덟 가지 비결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여덟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 마치 시편 1편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다 암송하고 계시죠? 첫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죠.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여덟 가지 특징을 나열하는 것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사실 이 여덟 가지 특징은 각각 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화종부 목사님이 쓰신 산상설교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내공이 부족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같이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봉독할 때 되게 짧아서 여러분 좋았죠? 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말 그대로 우는 것입니다. 애통을 헬라어로 펜세오라고 하는데요. 이 펜세오는 죽음이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극심한 슬픔을 말합니다. 그냥 조금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찔끔 흐르는 것 말고 마음에 울컥함이 있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자리를 깔고 펑펑 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슬플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찢으며 우는 통곡의 눈물을 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애통이 있었습니까? 아마 애통의 순간이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실패 앞에서 우리는 마음 찢으면서 울어본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MBTI에서 F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이 닥쳐오면 펑펑 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슬프구나. 그런데 살아보니 이런 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속으로 쓰디쓴 울음을 삼켜야 하는 애통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돌아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펜세오, 애통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한번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애통,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애통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 때문에 우는 울음과는 조금 그 질이 좀 다릅니다. 영적인 애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복 있는 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고 하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 보편적인 슬픔으로 인한 애통은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우는 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성도가 우는 울음, 이 복 있는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통곡하며 펑펑 울게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울음입니다. 자기를 연민하며 문제의 큰 것을 가지고 막막해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이 울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복 있는 울음을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울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내가 당한 이 극심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문제가 커서 두렵고 떨린다기보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펑펑 우는 그런 울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동료가 나보다 먼저 진급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마음 아픈 주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간구에는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너무 씁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어떡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나도 기도할 만큼 하고, 봉사할 만큼 하고, 교회 생활할 만큼 하고, 말씀 읽을 만큼 읽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악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제 풀에 지칠 때까지 응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을 안 하시는데, 가끔 때로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채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저한테 슬쩍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를 잊지 않으신대요. 나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나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제서야 깨달음이 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군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군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인내력이 없군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죄인이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어져 진짜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죄인이며 이렇게 인내가 없고 이렇게 부족한 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진짜 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우는 것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깊어져서 우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비통하고 비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런 울음을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울음을 울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음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이토록 조급하고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완악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눈물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짧게 믿은 사람이나 직분자나 초신자나 이런 자기를 깨뜨리는 애통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울음은 잘 울어요. 남을 탓하면서 분노하는 눈물은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를 깨뜨리고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통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의 악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나의 허술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무능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통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애통의 눈물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울어야 됩니까? 안 울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울음을 간구하면서까지 울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화종부 목사님 버전으로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안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면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정말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우울증의 증세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울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애통하고 비통할 만큼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죄의 병이 들어있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나의 실존과 나의 민낯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연약해지고 피폐해져서 못 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마를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 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또다시 애통의 눈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애통의 눈물로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숨겨진 주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숨겨놓고 수동태로 쓴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애통하고 자기를 깨뜨려 울고 자신의 실종과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 연약함 때문에 처절하게 울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공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울 때,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제가 공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성경적인 표현은 체휼입니다. 체휼.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뜯어보면 고통을 함께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파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체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체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질고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분, 그렇게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친한 동기들이 있으시죠? 저도 교회에 동기가 두 명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교회에 왔는데 22년도에 같이 온 동기가 있는데 지난주일 두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임대진 목사님, 안성준 목사님. 동기는 정말 끈끈하잖아요, 서로.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같은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대학교 동기, 군대 동기,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법연수원 동기, 뭐 이런 동기들도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장 핫한 동기가 바로 산후조리원 동기라고 해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아 정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통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통인지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기들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아니면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심지어 가족을 만나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체휼하시는 주님입니다. 공감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알고 여러분의 슬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 위로로 위로하시는 주님, 그 위로를 여러분들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다 합니다. 고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청년 때 정말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살았어요. 죄짓지 않으려고. 청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씨름하면서 살았지만 번번이 쓰러지더라고요. 번번이 쓰러지고 번번이 깨질 때마다 제 모교회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 거의 기다시피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또 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찬양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요. 기도원에서 권사님들한테 배운 찬양인데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런 찬양이에요. 20대가 이런 찬양을 골방에서, 기도 골방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제 곁에 와서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기야, 내가 다 알지.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자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 공감의 힘으로, 그 체율의 힘으로 진짜 엎치락뒤치락한 20대였지만 정말로 굴곡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딱 붙들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위로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위로는 동행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놀랍게도 공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데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보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전역을 못하셨어요. 제대를 못하셨습니다. 은퇴를 못하셨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삶이라는 전쟁터에 오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삶에 함께 걸어가 주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위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그런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 있잖아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비슷하죠. 위로는 파라클레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왜 이게 두 개 비슷하냐 하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안에 위로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의 보혜사는 컴포터, 위로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치열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로마서에 이 성령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년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심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셔야겠죠.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지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는 현재형인 것 같습니까? 미래형인 것 같습니까? 미래형입니다. 네, 미래형.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형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위로가 없고 지금은 위로를 못 받고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이해할 때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조망에서 구속사적인 조망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된 위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로를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위로,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 표어 중에 희년의 소망을 경험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희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표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요.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까지. 저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1에서 3절을 암송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외웠는데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를 다 읽지 않고 2절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희년이 되면요, 슬픔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 애곡과 애통으로 인해서 배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펑펑 우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희년의 소망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겠다 하는 것이 희년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 앞부분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이 희년의 약속이 시작되었다, 이 희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많이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자주 많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완전한 위로가 남았습니다. 그 완전한 위로에 대해서 제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눈에 있는 애통하는 자들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슬픔이 끝나고 완전한 기쁨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완전한 기쁨은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참함을 붙들고 씨름하며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애통은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애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애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애통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는 것, 그 자리에서 기어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죄인됨의 비참함을 보며 우는 울음이 복 있는 사람의 애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공감과 동행과 완전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우십시오. 눈물이 너무 말라버린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나의 죄인됨이 드러날까? 나의 완고함이 드러날까? 울지 않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너무 낭비되는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30초도 안 되는 쇼츠를 보면서 울컥울컥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헛된 눈물을 흘려요. 분노하면서 울고, 남 탓하며 울고, 자기 연민하며 울고요. 술 먹고 울고, 약 먹고 웁니다. 왜 이렇게 우는 거 들여다보니 이렇게 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애통은 이런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애통은 자기를 깨뜨리는 울음으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울음을 울어야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답보 상태지?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 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깨뜨리면서 울어야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지 않으면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 메마른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누구 앞에서 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많이 울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통의 잿더미 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위로의 은혜를 우리는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보고 만지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